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등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이행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법이 한국 정부와 여러 국제사회의 조치들과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오늘 리비아 서부 도시 사브라타 지역에 공습을 가해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사브라타 시장은 로이터 통신에 전투기들이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카스릴 탈릴 지구의 한 건물을 폭격했으며 이로 인해 4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공습 현장을 방문하고 건물 안에서 무기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망자 가운데 튀니지인 몇 명과 요르단인 한 명 그리고 여성 두 명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망자 규모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공습은 지난해 튀니지 테러 공격에 연루된 반군 고위 관계자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튀니지에서는 지난해 리비아에서 훈련을 받은 ISIL 요원들이 호텔과 박물관에 잇따라 테러를 가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시리아 내 미군 특수부대 보호를 위해 시리아 북부 일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피해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했습니다. 미 공군 중부사령관인 찰스 브라운 중장은 어제 러시아 측에 약 50명 규모의 미군 특수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시리아 내 광범위한 지역을 피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러시아군도 자신들이 공습작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일부 상공에서 미국 주도 연합군이 물러나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시리아 공습작전 과정에서 전투기들의 상호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어제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난민 문제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계속 남도록 영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올 하반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찬반 국민 투표를 막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상당수 정치인들은 주로 경제와 난민 문제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 탈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영국의 탈퇴를 원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난민들에 대한 복지 규제 등 캐머런 총리의 핵심 요구사항들에 관해 힘겨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으로 어린이 50만여 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오늘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2년간 벌어진 내전으로 해당 지역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꼴인 58만 명이 심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지금까지 21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내전으로 보금자리를 잃었으며 지난해에는 20여 명의 어린이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난민 수용소에서 종족 간 충돌이 벌어져 적어도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엔 남수단 지원단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말라칼 지역의 민간인 보호구역에서 지난 17일 밤 딩카족과 실루크족 청년들 간 충돌로 시작됐으며 아직도 극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최루탄을 사용해 양측을 해산시키고 현장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번 폭력 사태를 비난하고 모든 갈등 당사자들에게 종족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Today, President Obama signed HR 757.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미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우회 수출 방식으로 북한의 불법 수출을 시도한 한국인 남성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고위급 전략회담이 열린 가운데 두 나라는 대북 압박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은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을 겨냥한 강력하고 폭넓은 제재를 담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새로운 북한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서명과 함께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 달여의 짧은 기간 안에 북한 제재법을 공식 발효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0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하원도 10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제재법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기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나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HR 757로 불리는 대북제재 이행 법안이 북한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oday, President Obama signed HR 757,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This strengthens and expands.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데 강한 의지를 보이는 미 의회와 이해를 같이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상원의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량 정권이 엄중한 대가 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법안 발효를 환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이 법의 발효로 북한의 불법적인 행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제재법 제정을 계기로 북한의 핵 위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법 발효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에서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16년 대북 제재 이행 법안에 서명해 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 의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이번 법안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단일 제재법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우회 수출 방식으로 북한에 불법 수출을 시도한 한국인 남성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조총련 산하 경제단체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독자적 대북 제재를 강화한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일용품을 불법으로 수출한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교토부 경찰과 가나가와현 등 3개 지역 경찰 합동수사본부에 18일 체포된 김현철 씨는 일본 당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의류와 식품, 일용품 등 약 640만 엔, 미화 6만 5천 달러어치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쿄에 거주하며 세료상사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해온 김 씨는 싱가포르를 경유해 이들 물건들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수출하려던 품목은 식기용품과 속옷, 초콜릿 등 주로 부유층이 이용하는 제품들로 일본 수사당국은 김 씨가 지금까지 적어도 10회 이상 해당 물품을 북한에 팔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측으로부터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받으면 이를 컨테이너에 담아 도쿄항에서 선박을 이용해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북한으로의 불법 수출로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한국 국적자로만 알려졌을 뿐 일본 내 친북 단체인 조총련과의 관계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는 김 씨를 체포한 직후 조총련 산하 경제단체인 제1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씨는 교도통신에 싱가포르로 수출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이후의 일은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와 대북 송금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제재 방침을 발표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고위급 전략회담이 미국 시각으로 어제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두 나라는 기존 대화와 압박에서 벗어나 대북 압박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사실상 대북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대화와 압박의 두 축으로 끌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압박에 중점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생각과 셈법을 바꾸려면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정책을 계속하는 한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게 미한 양국의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제안에 대해선 지금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변화에 힘을 기울일 때라며 대화를 논할 시점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왕이 부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8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저희 기본 입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당국자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사드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의 필요성이 판단 기준이라며 다른 문제나 조건이 걸려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미한 간 사드 배치 협의를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중국이 대북 제재 논의와 사드 문제를 연계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사드는 한국의 안보상 필요해 협의하는 것이며 서로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태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첫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한 미한 양국은 올해 안에 다시 2차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접근법을 일축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협정보다 비핵화가 우선이고 독자적 대북 제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두 나라의 관련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걸 함께 추진하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의 무게를 두는 대신 북한의 거듭된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협정에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remains a top priority. We remain in close contact.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는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데 육자회담 관련국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반발 역시 일축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방적 제재 형태로 취해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모든 압력은 불법적이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취하는 제재만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독자적 제재나 억지 수단 역시 고려하고 있다며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we remain focused on securing a strong international response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s we have said,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맞서고 있다며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테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한국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주요 탈북 인사들에 대한 경호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찰은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주요 탈북 인사 7, 8명의 경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탈북자 가운데 신변 위협 가능성이 큰 인물들을 최고 경호 등급으로 분류해 24시간 밀착 무장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고위급 출신이나 언론 노출이 많은 인사는 최근 신변에 대한 위협이 더 커졌다고 보고 경호 인력을 늘리거나 주변 감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경호가 강화된 인사들 가운데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 그리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상학 대표입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 그 모임이랑 또 신년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이랑 이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저녁에 밤에 6시 이후에 밤 활동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이게 대외적인 공공장소에 또 나아가지 말 것도 부탁했고요. 우리 뭐야 신변보호하는 경찰 쪽에서요.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18일 긴급 안보상황점검 당정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이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과거 국방부 장관 앞으로 두 차례 협박성 소포가 전달된 사실을 고려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테러와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 등 국가기관 시설 테러도 예상 가능한 테러 유형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테러는 그동안 정부와 금융기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정보작전 방어태세인 인포콘을 준비태세 단계에서 향상된 준비태세 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고 국가정보원도 사이버 위기 경보를 4단계인 관심에서 3단계인 주의로 높였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급 대테러 부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존 대테러 부대 이외에 국가급 대테러 부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급 대테러 부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 임무대와 같이 국가 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테러 대응 부대를 가리킵니다. 국군 화생방 사령부도 예하에 국가급 대테러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국가급 대테러 부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지역 부대가 운용 중인 대테러 부대를 확대 편성해 국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적 차원에서도 대테러 부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 장비와 물자를 증강하고 훈련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한국군은 또 사이버 테러와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테러, 요인 암살 등 테러 유형별로 대응 부대의 통합 조정 능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군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영국의 유력 군사연구소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335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유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는 최근 편엔 2016 세계 군사 균형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현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군이 갈수록 노후화가 진행 중인 러시아, 중국산 장비 등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에 새롭게 도색한 전투기만이 지난 20년 넘게 새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한 공군 전력을 위장해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며 모든 북한군에 걸쳐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관영 매체를 통한 북한 당국의 선전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부대들을 현지 지도하며 현대화 작업이 잘 이루어지는 데 대해 치하했다는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들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현대화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을 강조하며 높은 민족적 자존심, 불타는 애국심에 의거해 현대화 사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는 하지만 현대화는커녕 기존의 무기들마저 노후화된 현실 때문에 북한은 군사력을 많은 병력 규모 그리고 잠재적인 비대칭 전력에 더욱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군이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주 과시를 위한 연출용으로 보이며 이런 모습이 작전 능력이 강화됐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 운반 능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 관리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시험 비행을 하지 않은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화성 13호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은 북한이 지난해 열병식에서 과거 모형과 현저히 다른 개량된 모델을 선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2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북한 군사안보 보고서에서 북한이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비행한 적이 없다면서 무기 신뢰도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적극 개발하고 있지만 이는 탄도미사일 운반 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야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원형에 완전한 비행시험이 없었고 잠수함 사출 시험 발사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는 심지어 초기 작전 능력을 갖추는 데에만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국제전략무기 운반 체계와 핵탄도 현황에서 북한이 최대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거리의 탄도미사일은 없거나 알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남북한의 재래식 무기 전력에 대해서는 한국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마크 피츠 패트릭 미국 사무소장은 17일 VOA에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첨단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in our military balance, we point out that South Korea enjoys a conventional weapons a superiority. They have a much more high-tech weapons.
피츠 패트릭 소장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 이를 조기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능력도 구축하고 있다며 전력은 한국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의 일부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some vulnerabilities in South Korea's defense in the face of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에 주한 미군 배치를 협의하는 건 매우 고무적이란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군의 병력을 지난해 현재 62만 8천 명, 예비군은 450만 명, 북한의 병력은 119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방비는 지난해 335억 달러로 전년에 이어 계속 세계 1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국방비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 5,975억 달러, 2위는 중국으로 1,458억 달러, 그 뒤를 사우디아라비아 819억 달러, 러시아 656억 달러, 그리고 최근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일본은 410억 달러로 8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다음 순위에 오른 14개 나라를 모두 합친 액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중국의 국방예산이 거의 해마다 두 자릿수로 늘어 아시아 전체 국방비의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방세계의 군사력 우위가 점차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국방예산을 공개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됐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고 미의 회사나 감사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요격미사일 확충 계획도 충분한 기술적 검증 없이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회계감사원이 17일 미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체계를 구축했지만 8번의 요격실험 중 4번만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체계는 미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비하는 요격체계로 요격미사일을 지상에서 쏴서 대기권 최외곽층인 외기권에서 맞히는 것입니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만 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 작전실험평가국을 인용해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적은 수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체계는 부분적인 요격 능력만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능력들은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증명이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다표적 탄도미사일 동시 요격 등이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금까지 비행실험 결과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체계가 작전상 유용한 방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요소인 요격 미사일을 확충하는 작업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을 현재 30개 이상에서 2017년 말까지 44개를 배치한다는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개발과 생산, 배치 과정이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공격적인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미사일 개발과 실험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비행 실험의 효율을 낮추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위험성을 높이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등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와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 배치됩니다.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는 상원과 하원의 국방위원회와 세출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과 연세대 통일학 협동 과정이 북한의 최근 정세와 한반도 통일 담론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2016년 제1차 세미나 연세대학교 통일학 협동 과정과 또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얼마 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연세대학교 통일학 협동 과정의 첫 번째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북한의 최근 정세와 한반도 통일 담론을 주제로 대학원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했는데요. 연세대의 통일학 협동 과정의 서정민 주임 교수입니다.
우리가 통일에 관련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논문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통일학 협동 과정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수업을 여시는 교수님의 수는 뭐 한 6, 7명 정도인데 예를 들면 공과 토목공학과를 가서 서울과 신의주까지의 뭐 고속전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수업을 듣고 야 이게 재밌다 해서 이걸로 박사 논문을 쓰겠다 하면 됩니다. 그런 게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작년에 이제 우리 학생들과 간혹 가다가 만나면은 우리도 어떤 정기적인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 뭐 내년부터 이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라고 하고 뭐 예산 얘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갑자기 딱 와서 이미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예, 공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김대중 도서관 협조를 받아서 공간 만들고 북한연구원의 원장인가 얘기를 해서 간단한 예산을 준비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개최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의 개회사와 북한의 최근 정세 분석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학술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의 설명입니다.
일단 작년에 북한이 그 당 장건대회를 북한이 개최를 하고 올해 이제 4차 또 핵실험을 연초에 또 실험을 하고 그 후에 또 미사일 발사 또 최근에 남북관계는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북한은 앞으로 또 올 초에 제7차 또 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그 체제를 어떻게 지금 그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앞으로 북한 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데서 뭐 북한의 대내 대외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동향을 가지고 한번 뭐 분석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의 강의 이후에는 북한 체제의 집단적 특성과 인권 문제를 주제로 이승신 통일부 정세분석 총괄과장과 이선화 정신과 전문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승신 통일부 정세분석 총괄과장은 1990년대 이후 북한 인권법제 변화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고 이 발표에 대해 연세대학교 통일학 협동과정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현우 씨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박현우 씨의 토론 내용입니다.
북한 인권법이 아직까지 통과가 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그 뭐 실효성도 없고 어떤 제재 역량도 없는 북한 인권법이 왜 중요하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통일 문제 또 북한 주민의 문제는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고 그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는 사실은 제일 당사자인 우리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반드시 그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을 통과해 달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데요. 이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을 뛰어넘어서 정말 북한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헌법 제3조에서도 분명히 이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선언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또 그와 관련돼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설치를 해서 북한 인권이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정부 주도로 나서서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이선화 씨는 북한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집단의 어떤 지도자, 그리고 북한이라는 집단의 특징, 지도자의 특징, 그리고 북한의 어떤 구성원의 특징을 한번 유추해보자. 정신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좀 강의를 이렇게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잖아요. 이제 뭐 유격대 국가다, 여러 가지 뭐 군사 국가다, 뭐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다, 이제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정 국가라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신정 국가로서의 우리가 북한을 좀 바라볼 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좀 볼 수 있는지 그런 의미로 좀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 통합적 관점에서의 통일 담론을 주제로 유시은 고려대 의대 교수와 김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의 발표를 끝으로 이번 연세대학교 통일학 협동과정의 첫 번째 학술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연세대학교 통일학 협동과정에서는 학생 주도의 학술회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통일에 대한 연구를 다방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서정민 연세대 통일학 협동과정 주임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끼리 토론을 잘 하고 그래서 이 토론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섹션 3에서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통일 담론.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 일정이 공식 발표됐는데요. 이 소식 먼저 보고요.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지난 토요일 타계한 앤토니 스칼리아 대법관의 시신이 오늘 일반에 공개된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먼저 살펴볼 텐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 방문 일정 공식 발표됐군요.
예, 백악관이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쿠바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는 건 88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방문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에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발표 후에 여러 차례 이 쿠바 방문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번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예. 자,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이 오바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네.
자, 백악관은 이번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는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관계 정상화 과정을 더 진전시키고 미국과 쿠바 사이의 상업적인 교류도 훨씬 더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 로즈 부보좌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문 중에 이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지하고요. 진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쿠바 당국자들에게 쿠바의 인권운동가들이 구속되고 또 탄압받는 데 대해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도 역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쿠바 방문 기간 동안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관련 글을 남겼는데요. 미국은 쿠바 정부와 여전히 많은 견해 차이를 갖고 있으며 이번 방문 중에 그런 부분을 직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신의 쿠바 방문은 쿠바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에 이 쿠바 방문 중에 쿠바 당국자들과는 별도로 반체제 인사 또 시민사회 운동가들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예, 자, 이와는 반대로 미국 일각에서는 쿠바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쿠바 방문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 쿠바를 고립시켜서는 문제를 해결시킬 수 없다면서 미국은 그런 문제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쿠바의 인권 또 쿠바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쿠바를 가게 됐는데 쿠바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 백악관이 세부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제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전해드리면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영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쿠바를 방문합니다.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카스트로 의장의 형이자 이 쿠바 혁명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과 만날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예,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은 이 건강상의 이유로 권력을 동생 라울에게 물려준 뒤에 은퇴했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쿠바 방문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뭐 90년 만이고요.
네.
정말 역사적인 방문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은데 자, 관계 정상화 발표 이후에 이 두 나라 사이에도 많은 그 진전들이 있었죠.
예, 관계 정상화 선언 후에 미국은 이 쿠바와 상호 대사관을 개설했고요. 당시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아바나를 방문했었습니다. 미국은 또 쿠바를 테러 지원금 명단에서 제외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 행정부 차원에서는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려면은 역시 금수 조치가 좀 해제가 돼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대쿠바 금수 조치 해제는 이 행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의회 안에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이 금수 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의원들은 금수 조치 해제가 이 쿠바의 독재 정권에 보상을 하는 거라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쿠바의 인권 탄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금수 조치가 쿠바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쿠바 봉쇄로는 쿠바의 민주화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예.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정책 전환을 통해서 쿠바가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이 쿠바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이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후에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커비 대변인은 최근에 공개된 위성사진들은 중국이 아주 최근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며칠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이 새롭게 배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남중국해를 군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남중국해를 군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을 어기고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중국이 이번에 배치한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인가요?
예,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이 HQ-9 방공 시스템의 일부라고 밝혔는데요. 사정거리가 200km 정도라고 합니다.
예.
예, 중국은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우디섬에 이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게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섬은 1956년부터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난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오히려 중국이 남중국해의 평화 그리고 안정에 대한 우려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군함과 군용기를 남중국해에 진입시키고 이 주변국들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게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화를 촉발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 호주와 뉴질랜드가 또 중국의 자제를 촉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이 두 나라는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직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남중국해 영유권이 중국에 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일방적으로 미사일 배치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자국의 영토와 시설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시설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시설이라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예.
예, 역시 남중국해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건데요. 중국은 또 수십 년 전부터 파라셀 군도에 방어시설을 옮겨왔다면서 이번 미사일 배치는 새로운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주변국들, 관련국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미국에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군요.
예,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주에 일본을 방문한 해리 해리스 및 태평양 사령관에게 항행의 자유작전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남중국해에서의 순찰을 늘려달라는 요구인데요.
예.
네, 한편 일본의 나카타니 켄 방위상은 오늘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응해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합동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겁니다.
예. 항행의 자유작전,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이제 미국 군함을 보내서 순찰 활동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전 세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당사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걸 촉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이 항행의 자유가 침해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해왔고요. 그래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영유권 분쟁 도서 주변에 군함, 군용기를 보내서 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등은 남중국해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미국은 공해로 보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자국의 영해로 보고 있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공해로 군함을 보내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게 자국의 영해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지난달 말에 미국 군함이 순찰 활동을 했을 때는 예, 군사적인 대응까지 경고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의 시신이 오늘 연방대법원에 안치되는데 이제 막 그 대법원에 도착한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의 관을 실은 연구차가 대법원에 도착했고요. 이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소규모 추모 행사가 열린 뒤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의 장례식은 내일 워싱턴 DC에 있는 바실리카 대성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장례식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참한다는 소식인데 이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장례식에 불참하는 대신에 오늘 오후에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이 대법원을 방문해서 조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합니다. 이 바이든 부통령은 스켈리아 대법관 가족과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요. 또 대통령보다 경호 수위가 낮아서 장례식에 덜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뭐 고려가 됐습니다만 대통령이 일단 불참하기로 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죠.
예,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테드 크루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는 방문하면서 스켈리아 대법관의 장례식은 불참키로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예.
예, 제프 씨 후보도 장례식에 갈지 말지 고민될 때는 가야 한다고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화당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스티븐 레트너 씨는 이 당파성을 줄이고 싶다면 우리와는 의견이 달랐지만 위대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기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불참이 이례적인 건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연방대법관이 사망하면은 대통령이 장례식에 그동안 참석했던 것이 관례였나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 65년 동안 현직 대법관이 임기 중에 숨진 건 이 스켈리아 대법관이 네 번째인데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우 이 1953년에 숨진 프레드 빈슨 대법원장 장례식에는 참석했지만 1년 뒤에 이 로버트 잭슨 대법관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5년 윌리엄 랭키스트 대법원장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내일이면은 스켈리아 대법관의 장례식이 끝나는데요. 후임자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언론의 지적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파의 거두였던 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죽음으로 이제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4명,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팽팽히 맞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한다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진보가 우세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새 법관 지명이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인지 공화당은 이 새 대법관 지명을 다음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 넘겨야 한다 이런 주장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인선 작업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후보를 놓고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 미네소타 공영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 이미 항소법원에 공화당의 만장일치 지지로 인준된 판사들이 많다면서 예,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빠르면 다음 주에 이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3도, 남포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영상 1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1도, 강계 최저 영하 11도, 최고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0도, 최고 5도, 개성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1도, 원산 최저 1도, 최고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 약간 끼겠고, 청진과 성진에서는 한때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 0도, 선봉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에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등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이행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이 법이 한국 정부와 여러 국제사회의 조치들과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오늘 리비아 서부도시 사브라타 지역에 공습을 가해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사브라타 시장은 로이터 통신에 전투기들이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카스르 탈릴 지구의 한 건물을 폭격했으며 이로 인해 4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공습 현장을 방문하고 건물 안에서 무기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망자 가운데 튀니지인 몇 명과 요르단인 한 명, 그리고 여성 두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망자 규모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공습은 지난해 튀니지 테러 공격에 연루된 반군 고위 관계자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튀니지에서는 지난해 리비아에서 훈련을 받은 ISIL 요원들이 호텔과 박물관에 잇따라 테러 공격을 가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시리아 내 미군 특수부대 보호를 위해 시리아 북부 일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피해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했습니다. 미 공군 중부사령관인 찰스 브라운 중장은 어제 러시아 측에 약 50명 규모의 미군 특수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시리아 내 광범한 지역을 피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러시아 군도 자신들이 공습작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일부 상공에서 미국 주도 연합군이 물러나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시리아 공습작전 과정에서 전투기들의 상호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해외 기업들의 온라인 출판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해외 업체들은 더 이상 온라인 출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규정이 정의하는 온라인 출판은 인터넷 도서와 지도, 음악, 만화, 컴퓨터 게임, 사고적 문자 등에 해당됩니다. 새 규정은 또 외국 업체들과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전에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를 강제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세계 최대 규모인 7억 명에 달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어제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난민 문제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계속 남도록 영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상당수 정치인들은 주로 경제와 난민 문제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 탈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영국의 탈퇴를 원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난민들에 대한 복지 규제 등 캐머런 총리의 핵심 요구사항들에 관해 힘겨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으로 어린이 50만여 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오늘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2년간 벌어진 내전으로 해당 지역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 꼴인 58만 명이 심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지금까지 21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내전으로 보금자리를 잃었으며 지난해에는 20여 명의 어린이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